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북부 알레포 지역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워런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알레포의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방과 정보 관리들도 러시아가 북부 팔미라를 탈환하는 데 사용했던 각종 화기들을 이동시키며 서서히 알레포 주변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수백 명도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알레포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가 휴전 중에도 전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알레포 등 시리아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전투에 임할 시아파인들을 이라크에서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에는 현재 시아파 민병대 14,000여 명과 이란 정부군 3,50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군사작전을 확대하기로 한 덴마크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동안 이라크 내 ISIL 목표물들을 겨냥한 미국 주도연합군의 공습에만 참여해왔지만 덴마크 의회는 지난 19일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덴마크군은 F-16 전투기 7대와 병력 400명을 동원해 연합군의 작전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 중에는 특수군 병력 60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ISIL 소탕전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ISIL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장악한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부터 공습을 시작했으며 연합군은 지금까지 11,500여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주 지중해에서 선박 침몰 사고로 500명이 익사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생존자 41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인들로 그리스 인근 해상에서 며칠째 표류하다가 지난 16일 상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를 출발한 대형 선박이 지중해를 건너다 리비아와 이탈리아 사이 해상에서 전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러나 선박이 어디에서 침몰됐는지 또 몇 명이 숨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대형 선박이 지중해에서 침몰했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한 가운데 만일 사실로 확인되면 지난해 4월 리비아 해상에서 800여 명이 사망한 이래 유럽 난민 사태와 관련해 또 다른 대형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한 570명이라고 에콰도르 당국이 밝혔습니다. 에콰도르 위험관리청에 따르면 사망자 외에도 155명이 실종 상태이며 부상자도 7,015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 이재민 2만 5천여 명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만타와 포르토비에조, 페데르날레스 등 3개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 세금 인상 등 일련의 재정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대통령은 피해 지역 재건에 수년이 걸리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단기간의 비용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해 지역 인근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지질연구소는 지난 주말 지진 피해 지역과 인접한 에콰도르 해안에 어제 규모 6.1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한 학군의 보안 담당 요원들에게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반자동 소총이 지급됩니다. 현지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대형 폭력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콜로라도주 덴버 외곽의 더글러스 카운티로 당국은 보안 요원들을 군대식 소총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12,000여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보안 당국은 전직 경찰관 출신인 8명의 보안 요원들을 고용했으며 순찰차에 반자동 소총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방미 중인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만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re's no expectation that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중국의 대북 압박은 외교용이며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으로 망명한 중국 식당 종업원들의 가족 대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들의 망명이 자유의사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방미 중인 리수영 북한 외무상 간 회동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UN 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즉 20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미 중인 리수영 북한 외무상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expectation that the secretary will meet with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None. So I don't see that happening.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워싱턴 DC 외신 기자클럽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이 리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는 없다면서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며 양국 간 대화와 만남을 위해선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과 협정 서명을 위해 UN에 오는 것을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에미리트 항공 201편을 타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오후 2시 30분께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22일 UN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UN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은 지난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리 외무상이 바쁜 일정 때문에 공식 행사 직전인 20일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며 21일 지속가능 개발 고위급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 외무상이 방미 기간 중 미국 관리와 만날 계획이 없다며 지금은 미국과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리 외무상의 뉴욕 체류 기간 동안 그런 회동이 전격 성사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향후 변수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지만 북측이 주도적으로 접촉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What we want to see out of the North is a concerted effort and a willingness to commit to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and to stop the provocative activity which we continue to see.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도발적 행동을 멈추겠다는 혼신의 노력과 의지라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정황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We take these threats very seriously. You know, when they even when they just say claim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We take it at face value. It matters to us. And just as critically, we know it matters a heck of a lot to the people there in the region.
미국은 and to our 북한이 allies. 그저 뭘 하겠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인 한국과 영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더 이상의 도발적 행동을 보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강행한다면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 검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석호입니다.
어제 뉴욕에 도착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미국 방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리 외무상의 방미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돼 있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화에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서명식과 지속 개발 목표 달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리수용 외무상이 기후협약 서명식을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리 외무상이 어떤 목적을 갖고 미리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을 방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김 교수는 리 외무상의 방미가 북한도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직접 관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항상 준비돼 있지만 저자세로 나가진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게 없고 결국 자기들이 유리한 협상,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은 구걸할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가지고 뭔가 치밀하게 대화까지 간다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걸리면 뭐 저쪽에서 신호가 오네 하고.
김 교수는 또 지난 2월 미중 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합의 이후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얼마나 적극 나설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점을 노리고 미국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식으로 미국과 중국, 한국 간의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을 우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국제적 다자 무대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본인의 고통을 국제적으로 호소하거나 자국의 그 핵개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선전비 시위하려고 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 뭐 기후변화 협약과는 상관없는 국가가 북한이 지금 생뚱맞게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어젠다가 의제가 아닌 건 확실하고.
정 박사는 북한이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본회의에서 긴급 발언을 신청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는 자국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프레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복도 정치라 그러는데 많은 그 국내외 내 외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 박사는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경하고 대화 재개의 선제 조건을 밝힌 만큼 미국이 리 외무상을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미북 간 어떤 밀약에 의해 만난다고 해도 통미봉남이 언급되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정 박사는 아울러 리 외무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만날 수야 있겠지만 뾰족한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리 외무상의 이번 미국 방문은 초청받은 게 아닌 독자적인 행보인 만큼 지금 상황은 리 외무상이 북한에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일 수도 있어요. 4차 핵실험 이후에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유엔과 미국 등이 그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하게 되면 북한은 북한대로 핵 고도화로 제갈길을 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갔을 수도 있죠.
고 교수는 리 외무상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사항은 들어주지 않고 국제사회의 우려사항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오는 걸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 교수는 아울러 북한은 미국과 최대한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후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나라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19일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 기고문에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2016년 보고서에 나타난 제재 불이행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나라들은 부주의나 태만, 또 어떤 나라들은 고의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최근 새롭게 제재 불이행이 드러난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경우 순진하게 생각했거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취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나미비아에서 새로운 군사기지 조성 사업에 나선 것은 북한으로부터 무기 관련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군사기지 조성에 개입한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나미비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제재 불이행 추궁에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과 조선광업개발회사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외 군사 하청업체인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나미비아에 3억 3,500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군사기지 조성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지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제재 이행을 위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로 분류됐습니다.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파키스탄을 적어도 28번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키스탄 측은 이 관계자의 비자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와의 연계를 알 수 없었다고 유엔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거 연구원은 인터넷 구글 검색만 해도 이 북한인이 러시아 주재 조선광업개발회사 책임자이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역시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가 1년 반 사이에 자국을 16번이나 경유하도록 했다고 버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 기업이 러시아에서 교역 금지 품목인 기계류를 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유엔 전문가 패널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인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의 동선을 요청한 데 대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북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한 것이 그들의 불법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러시아가 명백하게 고의로 자국 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거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과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북한이 제재망을 피하는 교묘한 방법들을 널리 알리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집중 조명해서 북한의 피난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올해 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기조를 단기적 전술로 간주하면서 근본적인 대북 전략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실질적 제재가 아닌 외교적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북한과의 수출입을 실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신호로 읽는 겁니다. 특히 현 국면을 미국, 북한, 중국 간의 삼각게임에 비유하면서 중국이 강력한 제재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육자회담 등 미북 간 대화 창구를 뚫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의 최근 대북 압박을 과거보다 진일보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보는 대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쾌감과 강력한 압박 의지를 거듭 전달하는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one, I think the reason, of course, is that China promised to follow the UN sanctuary resolution to implement it.
그러면서도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는 우선 주민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당국자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제재 공고문을 봐도 민생과 인도주의 목적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명시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705에 대한 이행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거드 교수는 북중 국경의 현지인들로부터 교역량 변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I've been in touch with people who have actually were up on the border and they were saying, you know, that
중국의 접경 지역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교량과 박람회장, 기타 기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석탄 거래 등 구체적 실태는 언제나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광물 수출을 차단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의 연관성이나 민생 목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북한이 초기 파장을 극복하기 위한 현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제재의 효력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just don't think we're in a position yet to really say
윤선 연구원 역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밀무역 등 중국의 제재망에 걸려들지 않는 비공식 교육으로 인해 제재의 효과가 훼손되고 있다며 따라서 제재 국면이 북한 정권에게 중대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컬럼니스트인 고든창 씨 역시 중국이 대북 제재 품목을 발표하는 등 모종의 압박 조치를 취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차원일 뿐이라면서 제재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hina has a history of announcing things and then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not looking, not enforcing them.
동북아 전문가인 창 씨는 중국이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한 뒤 국제사회의 시선을 피해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도출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했던 것으로도 이미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북한이 앞으로 제재에 저항해 보다 극단적 행동으로 치달을 때 중국이 우선순위를 제재와 처벌에 두는지 아니면 북한 정권의 안정에 두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l test and what we really watch for is if the sanction is going to work, it will have.
하지만 중국의 기존 대북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금융 체제를 겨냥한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발표한 뒤 불과 수개월 뒤 이를 흐지부지시킨 예를 들었습니다. 선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의 행동이 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이 다른 방식의 전술을 구사하면서도 대북 전략 자체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 내 가족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망명한 것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한국 망명과 관련해 북한의 가족들이 납치당한 자식들과 직접 대면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성명은 이와 함께 만약 가족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판문점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서울에까지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가족과의 직접 대면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밝히게 하자고 주장하고 만약 한국 당국이 이런 요구를 거부한다면 집단 유인과 납치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이와 함께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요구를 억지 주장이라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만약 한국 당국이 떳떳하다면 공개 기자회견에 내세워 공정한 여론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은 이어 만약 한국 당국이 직접 대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송환을 거부한다면 이미 경고한 대로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당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도 높은 복수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자의로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북한의 납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당국의 지시에 따른 납치라는 주장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과 관련해 조선적십자회는 지난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민주여성동맹 등도 잇따라 한국 당국이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편 뉴스방송 전문 채널인 CNN은 집단으로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종업원들과 함께 일했던 나머지 종업원 7명과 평양에서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21일 보도했습니다. CNN 평양주재 특파원은 지난 18일 이들과 고려 호텔에서 만났다면서 집단 망명자들의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종업원 7명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집단 망명 사건이 한국 당국의 지시 아래 한국의 한 사업가와 북한 지배인이 짜고 벌린 일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럽의회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강화와 교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for the first time is showing signs that it feels very uncomfortable.
북한이 최근 들어 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는 징후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을 압박하는 최상의 조치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반대로 가까운 장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앞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대사는 중국이 2005년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2011년 리비아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찬성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중국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럽연합이 중국을 계속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위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 책임추궁 프로젝트의 실비아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동안의 대북 교류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authorities showed to be to admit human rights problems, then it would have been
북한 당국자들이 인권 문제를 인정할 때만 북한과 교류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그런 상황에서의 교류도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테리니 자문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과 최상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토론회에서 체코 프라하의 민간단체인 국제관계연구소의 베로니카 빌코바 연구원은 북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needed is to rely on a combination of different measures that I already mentioned.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제재뿐 아니라 대화와 교류 같은 다양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빌코버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인권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대북 교류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DPRK has changed its discourse over the past 10 years. 10 years ago, they didn't talk about human rights.
10년 전에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 북한이 이제는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등 10년 사이에 북한이 변했다는 겁니다. 파르도 교수는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원조를 계속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총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506만 톤에 그쳤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0일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총 506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한 규모로 최근 2년간 계속된 가뭄이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많게는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최근 VOA에 올해 초 3개월간 배급량은 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줄어든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Indeed, it is lower than the 2014-15 marketing year level period, and also
2012년부터 3년간 북한의 1, 2, 3월 평균 배급량인 405g보다 35g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서는 10% 감소한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이 최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7년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비율은 35.5%였지만 2014년에서 16년에는 41.6%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2014 사업 중간 검토 보고서도 북한 주민의 81%가 여전히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 의료시설 대부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식수와 위생시설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세 미만 어린이 170만 명이 폐렴과 설사 등 질병에 매우 취약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식량계획 등 5개 유엔기구를 비롯해 총 10개 대북지원기구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억 2,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5,47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50만 명을 치료하고 임산부 50만 명과 수유모에 영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2,980만 달러가 보건 사업에 필요하다며 북한 의료기관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 의약품과 백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식량과 비료, 종자, 농기구 등을 지원하는 식량안보 사업에 2,320만 달러, 식수위생 사업에 1,39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로 대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이후 은행 창구가 막혀 자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으며 지원 물자 구입도 금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기부자들의 지원도 많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3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사회 대북 지원이 2015년에는 4천만 달러로 87%가량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 상황과 무관해야 한다며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최근 5년간 입은 기회 손실이 51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는 21일 북한 지하자원 수출가격 구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중국에 각종 지하자원을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바람에 막대한 기회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연탄 등 6종의 주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해 75억 2,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통상적인 국제 시세로 지하자원을 팔았다면 같은 기간 126억 3천만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1억 200만 달러의 기회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는 북한의 1년 공식 예산의 70%가 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무연탄의 경우 국제시세의 58% 수준으로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국제시세로 팔았을 때보다 41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겁니다. 보고서는 국제 석탄 가격이 높았던 2011년에도 북한은 국제시세의 49% 수준인 톤당 102달러에 중국에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연탄 이외의 다른 주요 광물들의 지난 5년간 국제시세 대비 수출 가격도 철광석은 76%, 아연광 50%, 동광 23%, 마그네사이트 38%, 그리고 아연괴가 9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탓에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헐값으로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독점성, 소위 말해서 중국이 가부 입장에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이 북중 간의 지하자원의 특성,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최 소장은 이와 함께 생산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실한 품질관리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의 미비, 그리고 장비와 운송차량 등을 직접 투자하는 중국 측 무역업자에게 헐값으로 물건을 넘겨야 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격 협상의 노하우가 부족한 데다 기업이 아닌 군이나 행정부가 무역업을 주도하는 체제 특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당시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되는 대로 마구 팔아먹었다는 죄목을 적시했었습니다. 최경수 소장은 북한의 이런 헐값 수출은 남북한의 교류 단절과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더 세지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새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민수용 광물 수출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들어있어 북한으로선 중국 측에 더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광물 자원의 거의 9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더욱 더 강화될수록 건물 자원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북한은 중국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광물 자원의 국제 시세가 하락한 데다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격 주도권을 쥐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기구 결성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대북 라디오 매체들과 일본, 미국 등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대북방송협회 강신삼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기구, 이 기구를 네. 창설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목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사실은 저희가 작년 12월 10일에 한국에서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이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같이 이제 인식을 했고요. 또 동시에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국제적 지원과 연대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동감을 했습니다. 또 당시 이제 많이 이제 그 또 당시에 이제 그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어떤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국제사회가 방치하는 것은 어떤 인류의적 측면이라든지 또 세계의 어떤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러자면 이제 북한 당국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변화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를 이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 자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스스로도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정보 자유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현재 북한 당국이 어떠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좀 나서서 적극적인 어떤 압력 행사라든지 혹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국제연대기구 창설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 여러 대북 라디오 매체는 물론이고
네.
미국과 일본의 비정부 기구들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네. 지금 연대를 하게 됩니까?
예, 예. 현재 뭐 확정되게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현재 이제 논의 중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제연대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북방송협회 이름으로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최종적 결정이 나오기 전이고요. 현재 이제 조율 중 있는 상태고 논의 중인 단체를 제가 몇 군데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일단 프리덤 하우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MNST가 있고 또 세계 지동 연대가 있습니다. 한국 단체로는 저희 대북방송협회하고 그 NK워치 그리고 북한전략센터 등이 있고요. 또 일본 측에서는 이제 시오카제가 있고요. 시오카제는 그 일본 납치자 문제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 만든 대북방송단체고요.
네.
또 일본 정부 측에 납치문제대책본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기구가 창설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네네.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그 대북방송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라디오 방송이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방송을 단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파 주파수를 확보하는 거, 그리고 단파 채널, 주파수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거, 그리고 출력을 좀 강화하는 것들을 이제 그 목표로 내세우고 활동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라디오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뭐 USB라든지 또 그 SD 카드라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연대기구가 창설이 되게 되면 매년 국제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4일에는 북한 정보 자유화를 네.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네,
어떤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네, 주로 이제 북한 정보 자유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이제 현실적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로는 정보 자유화를 통해서 인권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 자유화가 실현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는 이제 미얀마하고 독일하고 세계 기독연대에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또 동시에 북한의 정보 및 언론 탄압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MST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측에서 와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 정보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북방송 강화 등이 논의되고 또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제죠. 불금전 3.0을 분석한 독일의 ERNW사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정보 감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연대기구가 창설된 뒤에 앞으로의 네. 장기적인 활동 방향 또는 사업 네. 추진 계획 여기에 네.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북한 당국이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대대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작성된 보고서를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 저희들이 이제 보내서 북한 정보 자유화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 당국이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외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이 논의는 주로 이제 국제회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얘기가 될 거고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면 연대기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쉽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활동들을 구상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의 정보의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기구 결성에 대해 대북방송협회 강신삼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진 재난을 당한 구마모토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과 성금을 보내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반대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또 온정을 베풀어온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로와 지원 의사 표시가 있었고요. 또 몇 개 기업이 나서서 성금과 지원 물품을 보냈고 일부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자고 호소는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호응하고 부응했던 그 함께 재난을 극복하자던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한국 사회 온정과 활동에 일본 사회가 감동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왜 그런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폭풍, 또 지난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그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 또 지난주 외교청서 발견에 대한 한국 사회 반응이 연결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상처가 재난 극복을 위한 온정 나눔 정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그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등 온라인에서는 일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악성 댓글, 막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지만 일본 트위터에서 대지진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지도 모른다. 우물물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시라도 빨리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재난 앞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도 각종 사설을 통해서 관련 이상 기류를 논하고 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상에 오르는 극소수의 주장이지만 그 이런 식의 낮은 감정적 대응은 국격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호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한국이 이 문명 국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지진 이후에 그 대만과 중국이 보인 발빠른 반응에 비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18일 그 대통령 명의로 위로 전문만을 보낸 상황,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재난 외교마저 실종된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일본 지원을 위한 준비를 했고 일본이 요청을 하면 보내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리고 일본 적십자사도 아직 국제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긴급 구호 5만 불을 우선 지원한 이 에콰도르 지진 상황과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본 구마모토 이재민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25년째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고통받는 인류 앞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1227차 수요 집회에 나온 90살의 김복동 할머니, 87살의 길원옥 할머니,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를 위해서 $1,200 상당의 기부를 하면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금을 내고 성금 모금에 동참하라, 이렇게 수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독려를 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불편한 한일 관계 속의 피해자 할머니들인데 이 대범한 행동, 아파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자, 이런 말이 지금의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한일 양국의 회담과 협의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 어떤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네. 예,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의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에 한일 양국의 합의 이후에 외교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민간 인사들이 참여하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일본 도쿄에서 이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합의를 하고 첫 만남한 이후에 19일, 20일 이렇게 외교 차관회담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과 재단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뭐 4월 말에라도 준비를 시작하고 늦어도 5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 오히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유명환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고 있고 대학 교수 등 10여 명 내외의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항상 뜨거운 이슈로 나오는 것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철거 문제인데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오늘 그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소녀상 철거에 대한 조건은 한일 합의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재단 설립 문제와 소녀상 문제,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그런 연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공항의 수상 소식이 꽤 자주 들리는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세계 공항 중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항에 인천국제공항이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1년째입니다.
네.
2005년부터 11년 연속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상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가 종합하는 2015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5점 만점에 4.978점으로 세계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257개 공항 중 최고고요. 아시아 태평양 최고 공항상, 또 여객 4천만 명 이상의 대형 공항 최고 공항 부분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11년 연속으로 최고 공항상 수상한 것,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한 대단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축하받을 일인데요. 인천공항의 서비스 비결이 무엇인지 세계 주요 공항들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의 모든 분야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을 평가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 이용객 5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하고요. 공항 직원의 친절도, 시설 청결함, 여권이나 비자 세관 심사 과정, 식당, 쇼핑 시설, 심지어 수화물 카트라든지 화장실, 주차 시설까지 모두 평가 항목에 들어갑니다. 인천공항은 말씀하신 대로 이상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상도 받았습니다.
네.
여행 잡지가 선정하는 최고 공항상, 또 최고 공항 면세점상, 항공 화물 관련된 아시아 최우수 상도 선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인천공항이 올해 초에 세계 최고 명성을 좀 깎아내렸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 약간의 의심을 했었는데 다행이기도 하고 자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고였나요?
네, 1월 초에 그 공항 수화물 처리 시설에 오작동이 생겨서 수화물이 항공기에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출발하거나 공항 출입국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몇 차례 밀입국 사고가 나서 최고의 보안 시설로 꼽혔던 인천 공항 세면도 깎이고 실내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은 사실 좀 기대 밖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전투기가 최근 다마스커스 근교와 알레포 동부 등에 폭격을 가하며 한 달간 지속된 휴전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2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31일 다마스커스 교회의 학교와 병원에 대한 폭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또한 이번 공격이 휴전을 위반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로메인 나달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 비참한 행위는 시리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획된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는 휴전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54호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 아래에서 모든 단체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그 어떤 공격이라도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정치적 전환을 위한 유엔 주도의 협상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휴전 협정을 지키고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